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의 진압을 위한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법당국을 지원하는 데 주방위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으로서뿐 아니라 전직 군인과 전직 국가방위대원으로서 현역 미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장 긴급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며 이에 자신은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을 경우 전역에 군인들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내란법은 지난 1807년 제정된 것으로 연방군대 총동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 내란법은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발동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워싱턴 교회 사건과 관련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을 통해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며 시위대가 평화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평화로웠다면 그들이 전날 밤 교회에 불을 질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배 장소를 방문한 나의 발걸음을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체가 폭력적인 폭동을 평화롭다고 잘못 보도하며 혈유탄은 폭동에 사용된 것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잡지 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독을 권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해 해산시켰다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평화로운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동정심이 없고 지켜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랑포드 공화당 상원의원도 최루탄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처사였으며 교회 인근에서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시점에 교회를 방문한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태난만 사건의 희생자 추모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일 트위터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홍콩 당국이 태난만 추모 집회를 금지했다며 만약 이 같은 조처에 중국의 개입이 의심된다면 이는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와 선택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을 중국인들과 똑같이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장관은 태난문 사건의 생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 면담에서 몇 명의 생존자들이 참여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추모 집회 금지 조처가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그동안 매년 6월 4일 시민 수만 명이 모여 희생자 추도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태난만 사건은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베이징 태난만 광장에서 시위하던 대학생과 시민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미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분적인 무급휴직을 시행하기 이전인 3월 전면적인 무급휴직에 따른 위험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핵심 보급 관련 계약과 일부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 간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에 이르면서 미국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된 가운데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이와 관련 폭력을 부추기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선보일 수 있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I continue to worry that we're going to see a submarine here pretty soon that's got a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on it.
한국 성지에 배치한 사드 장비의 최근 교체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이 사드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이고 계속해서 방어용 무기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황해도와 함경북도 또 강원도 내륙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이 7도, 원산과 장지는 18도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5도, 함흥은 29도, 원산 장지는 27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 자유는 도덕적으로 기묘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장관은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180일 이내에 국제개발처장과 미국의 외교정책과 해외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국제종교 자유를 우선시하는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국제개발처장과의 협의하에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5천만 달러를 국제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사업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무장관은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이나 특별감시국 등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장들에게 국제종교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알리고 지원하며 해당 국가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촉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을 하는 미국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적합할 경우 국무장관과의 조율하에 상대국의 국제종교자유와 종교로 인해 수감된 개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국무장관은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와의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에서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정책을 옹호해야 합니다. 또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하에 국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무부가 지난해 말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9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선보일 수 있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할 매우 강력한 옵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tinue to worry that we're going to see a submarine here pretty soon that's got a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on it.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장을 맡고 있는 샤프 전 사령관은 따라서 그에 대한 매우 강력한 옵션이 중요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말할 매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매우 어려운 전장 환경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is a very difficult battle space in Korea. And that's because of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he proximity of all the artillery.
북한군 규모와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배치된 북한 포병 전력 등에 대한 대응은 지상, 공중, 잠재적으로 해양과 사이버 영역에서 동시에 신속 정확하게 조율돼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참모를 비롯한 많은 한미연합사 상급 지휘관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미한연합훈련은 준비태세와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연합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올바른 상황인식을 하게 만드는 일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large part of it is situational awareness.
한미연합사의 임무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뒤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간 뒤에도 한반도 내 평화 유지 등 기존과 다른 역할이 유엔사에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한국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장비 교체를 놓고 그 의도에 대해서 성능 개량 등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직 시절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한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사드는 계속해서 방어용 무기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장비 교체를 놓고 한국 국방부는 성능 개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장비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한국에 배치한 모든 무기체계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비와 개량을 요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보여준 미사일 위협은 특히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체계 진화에 따른 항시적 평가를 토대로 개선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항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비 교체는 사드를 가장 최신 상태로 운영하면서 즉각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례적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gain, all equipment that's deployed has to be maintained and kept in the most modern condition.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 계획은 사령관 재직 시절 저의 요청에 따라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우선 이번 장비 교체는 그런 계획과는 연관이 없으며 사드 성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가령 한미 양군이 2017년 여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동시에 발사했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현무2 미사일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연료 추진체의 교체 등 부품 교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드 역시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정말로 단순한 이치입니다.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This is what was behind the request I made as the commander.
우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수권법과 미사일 방어청의 예산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나 공대지 위협을 보다 수월하게 한눈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가 몇 년 전에 요청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무기체계의 감지 센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체적 방어체계를 똑똑하게 진화시킬 것입니다. 한국, 미국, 북한 그리고 특히 북한을 포함한 영내 모든 당사자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기존 무기체계로도 북한의 위협을 폐퇴시킬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감지센서 통합계획의 적용에 따라 북한에 부상하는 위협까지 폐퇴시키도록 똑똑하게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배치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사드체계의 장비 교체 주기가 짧다는 이유로 성능 유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관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것은 배치 시작 시기가 아닌 사드 체계의 생산 연식에 따른 사령관들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미 한반도에 배치되기 전부터 사드 체계는 존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이 완료된 사드 포대는 모두 6문이었고 그중 이미 하나는 괌에, 두 번째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장비 교체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중앙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it's classically Chinese.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 지시에 벗어나지 말라는 한국에 대한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불 정책은 한중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지시이며 이 중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 장비 교체는 이와는 무관하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가 위태롭다고 보겠지만 사드와 관련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관련해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방조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한 동맹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길 원합니다. 현 교착 상태와 중국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한국의 취약성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합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공격 성공 가능성을 방어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조하는 것과 반대로 말입니다. 미한 동맹은 단순히 중국을 안심하도록 보장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공동 이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공격용 무기의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체적 방침에 따라 한국에 배치한 사드도 공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his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submarine modernization plan known as K3.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 체계 자체는 미한 동맹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방어용 목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다만 사드의 조기경보 장비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다른 무기체계에 전달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편입 또는 통합과는 무관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공격과 방어의 통합 방향은 이 같은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한국의 군 현대화 계획 중 하나인 킬체인과 독자 미사일 방어 전략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방패만으로는 적의 궁병이 쏜 화살들을 견디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한 양국은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론 화살을 방어하는 동시에 적 궁병을 살상하기 위한 원점 타격도 동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용 무기가 감지한 센서 정보를 다른 공격용 타격 무기체계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가령 사드가 제공하는 감지 정보가 잠재적으로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드 자체의 목적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향후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략이 정보 공유에 기반해 추진 중이라면 일전에 강조한 한일 지소미아 유지와는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So the Sunam launches I was talking about all were oriented to the east.
가령 지금까지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일본 북해도 방향으로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본도 자체 감지 센서가 있지만 다른 각도를 통해 관측하고 있습니다. 즉각으로 관측하고 있는 한국과는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서해안을 따라 오키나와를 향해 발사할 경우 발사선상에 따라 일직선으로 감지하고 있는 한국이 관측하지 못하는 정보를 즉각 방향에서 일본이 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중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유지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지금까지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과의 인터뷰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10년 연속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여객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0년 연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이 보유한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객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안전기준을 근거로 EU 내 운항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한적 운항만을 허용하는 항공사를 지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안전 목록 갱신은 EU 항공안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화상회의에서 회원국 안전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또 관련 평가는 국제 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등 22개국 96개 항공사입니다. 또 운항이 제한된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포함해 이란항공과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코모로 항공 등 3개사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2010년 3월 러시아제 TU-204 기종을 도입한 이후부터 운항 제한 대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2대가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 두 항공기에 한해 역내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고려항공은 EU 내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의 항공기는 유럽연합이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권고한 선박들에 대해서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선박들은 또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데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10척의 선박에 대해 제재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각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 패널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선박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면서 제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문제의 선박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발표된 새로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지난해 제재 지정이 권고됐던 선박 중 3척이 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제재 지정만으로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막았을 것으로 가정할 순 없지만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고서에 제재 지정이 권고된 선박을 모두 합치면 중복 선박을 제외하고 총 22척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 3척의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린 이후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전문가 패널의 선박 제재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권고 선박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국제해상을 유유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권고 대상 선박이었던 시에라리온 선적의 식민양 888호는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포착됐습니다. 또 올해 지정 권고 목록에 오른 다이아몬드 8호는 지난달 27일 한반도 서해 해상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선박으로 지정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항구로에 진입이 금지되며 만약 해당 나라 해역에 진입했을 경우 억류돼야 합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될 경우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제재 권고 대상 선박 22척 중에는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10척으로 가장 많았고 한때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운영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선박이 7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과 토고, 베트남 등에 등록되거나 선적 여부가 불분명한 선박들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아닌 제3국 선박들은 해외 항구에서 직접 유류를 실은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에게 넘겨주거나 반대로 북한 선박들로부터 석탄을 넘겨받아 해외 항구에 하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선박들에 대해 제재 조치가 제때 이뤄졌다면 해외 항구로의 입항은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한 전직 위원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실제 채택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이 전직 위원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시작한 2009년 이후 권고사항이 실제 채택된 경우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면서 권고사항이 문서화된 증거를 수반하는 등 타당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분명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와 안보리는 대북 제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이지만 제재 승인을 위해선 두 곳 모두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제재 지정을 막고 제재 이행의 효력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와 달리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 나선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You all know that China and Russia have presented a draft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장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한 건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금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자체 규정에 부동산 거래와 북한 군사 활동 지원에 쓸 수 있는 물자 제공 금지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금융 거래는 이행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규정을 개정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제공 금지와 선박 등록 취소, 선박 항공기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이 대북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이 대북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대북 거래 금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 등을 근거로 규정 적용 예외 사례를 적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북 판매 공급 이전 금지 대상 품목에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의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지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 제3국의 캐나다 국적 개인과 단체는 북한 국적자, 북한을 대신해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 등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혹은 영사활동에 사용되는 캐나다 영토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인도주의 예외 인정 등 적용 예외 조건을 적시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대북 제재 대상과 대리인이 소유한 자산의 매매와 이들을 위한 자산 사용 금지 등에 관련한 조항과 대북 거래를 촉진시키는 목적에 금융과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를 명시한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 내에서의 외교 혹은 영사 임무와 유엔에 의해 실행되거나 유엔과 협력해 진행되는 인도주의 원조 제공 임무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는 이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혹은 조선국영보험공사를 포함하더라도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있으면 캐나다 정부가 금지한 활동도 예외사항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무기 등 금수품 수출입,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품 공급, 기술적 지원, 혹은 북한의 핵 확산 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 제공, 선박 등록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VN 뉴스 지다 켬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안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 만에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 개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기존 대북결의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 1일 현재 북한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대북제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남한 내 활동을 허용하며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반되는 겁니다.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ill any of these transactions happen in US dollars? That is the currency that North Korea overwhelmingly prefers to deal with.
미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애국법에 의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을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선 해당 법안이 너무 오래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잠재적 위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 specifics of those laws haven't been changed for a long time, and so some of them are outdated. The thing that I think everybody is going to want to watch.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들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 관련 해상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칫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Moon and Trump administrations are not fully on the same page.
스나이더 국장은 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제재라는 장벽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라는 두 개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re's really two aspects to that. One is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the other is
북한이 최근 이어진 한국의 대북 지원 제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듯이 이 같은 내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 북한 선전 매체 서광은 지난 1일 최근 남조선 정부가 협력 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북 정책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 스스로도 법안 개정을 통해 실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for the Moon government, they're looking for any and all possibilities to really start reopening the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 I don't even think they're looking for a big forward progress.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올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누가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남북 협력 사업을 포함한 다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한국 측이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의 힘든 시간이 끝났다고 반겼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3일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한국 측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이들의 무급 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무급 휴직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한국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거절로 지난 4월 1일부터 4천 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3일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과 집행 방식 등에 대한 문안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면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때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엔 방위비 분담금 전액이 아닌 일부인 인건비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집행이기 때문에 비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방안을 집권 여당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미한 동맹을 중시하는 제1야당 또한 미국이 수용한 사안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반적인 연합 방어 태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빨리 이걸 어떻게든지 타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나 뭐 지금 미국 상황에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경에 처해 있어서 뭔가 업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 필요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미 국방부가 이번 결정에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힌 대목이 미국의 보다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한국 측이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증액을 시켜야 하는 쪽은 미국인 거고 한국은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버티기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한국인 근로자 문제였어요.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임시 방편으로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여유가 생긴 거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놓고 한국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 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미한 국방장관 화상회담에서 거듭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기관과 언론 등도 한국을 선진경제, 힘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초청한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일 VOA에 이번 초청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여러 누적된 업적을 보여준다며 이미 2008년 주요 20개국 G20에 포함됐을 때부터 위상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In some ways goes all the way back to South Korea's inclusion in the G20. But in 2020, this has been a very tumultuous year and very few countries have experienced.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2020년은 매우 격동기였고 성공을 경험한 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한국은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거듭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살리려고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irst, it's pretty clear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very eager to try to lock this opportunity in. I think that we have to wait and see.
스나이더 국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직 관리와 경험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했던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G7 초청은 한국이 일구어낸 격상된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s progress has been steady and rapid. I'm not sure that one can pinpoint any one particular point in South Korea ha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특정 순간을 꼭 짚어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발전은 꾸준하면서도 빨랐다며 높아진 위상 속에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연구기관들과 언론 매체들은 각국을 비교하는 분석 자료들에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올해로 8년째 발표한 혁신 지표에서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혁신적인 나라로 꼽혔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US 월드 앤 리포트 잡지는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 등과 공동으로 매년 발표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지표에서 올해 한국을 9위로 꼽았습니다. 이 지표는 지도력,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군사력, 국제 동맹관계를 평가한 것으로 한국은 2015년 11위를 기록하는 등 거듭 선두국가로 꼽혔습니다. 올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었으며 이 밖에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7위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2020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25위에 꼽혔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특히 한국의 시장이 개방적이라며 지난 8년간 한국을 대체로 경제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며 하지만 폭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은 1일 사적으로 의뢰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을 맡은 마이클 베이든 부검인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이어질 만한 다른 질병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어난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미네소타주의 항의 시위가 주말을 거치면서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와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까지 확산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관이 몇 분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후 약 1시간 뒤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경찰관 데렉 쇼빈은 해고되고 살인과 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잠잠해지지 않고 규모는 더 커져갔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위대와 경찰관 격렬한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관 중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켄터키주 루이빌에선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한 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됐고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말 이후 워싱턴 DC와 23개 주에서 주 방위군이 추가로 1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백악관 근처엔 군 트럭 수십 대와 군병력 수천 명이 동원됐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가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치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 군을 전국 전역의 주와 도시에 동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의 데릭 존슨 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 나라가 인종 문제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in this country not dealt with the issues of race.
존슨 회장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다른 흑인이 살해될 때마다 창문에 깃발을 달곤 했다며 지금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그 깃발을 다시 달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1920 to 1933, we used to hang a flag out of our window saying another man was lynched yesterday. We have to hang out that flag once again on social media.
백지은 전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내 인종차별은 미국이란 나라가 수백 년 전 만들어졌을 때 노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미국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되게 많은 나라들이 노예를 이용했지만 뭐 다른 나라 했다고 우리가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은 되게 shameful한 노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서 억지로 데리고 온 그 흑인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갖고 이제 상처가 많았죠.
백전 연구원은 TV 등에 비춰지는 현재 미국 내 폭력적인 시위 모습이 거짓은 아니라면서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화적으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더 하고 그분들 스포트하고 메시지 스포트하고 근데 민주주의에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많지만 그 힘 그 중점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인종 뭐 학교 학벌 이런 거 다 떠나서 시민 그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 표현의 자유, 그 집회의 자유, 뭐 진짜 자유가 끝없이 있는 나라라서 그거를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는 백지은 전 연구원은 그러면서 자유를 시민들이 책임감 있게 누려야 한다는 걸 이번 시위가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완전한 국가는 아니고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 한민족이 아니고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인종, 학벌 진짜 다양한 진짜 이 세상에서 있는 나라들에 다 와서 미국에서 그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당연히 힘든 점 있죠. 이제 서로 이해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언어는 어떤 때는 영어 못하면 언어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 다름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그 시각이랑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완전한 국가는 아직은 아니고 아니지만 계속 더 완전하게 하려는 노력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통상 미국의 시위는 이번 시위처럼 과격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Usually it's not violent as the kind of protests that are taking place right now.
사람들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우려를 표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흑인 남성의 죽음에 연루된 경찰관이 체포됐고 재판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olice officer who was involved in the death of this person has been arrested.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곧 저지당한다면서 북한에선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강원도 내륙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에 개겠습니다. 평안남북도는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6도로 시작되고 신의주는 14도, 남포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구성이 25도, 평양 양덕 신의주도 25도입니다. 자간도 새벽까지 구름 많이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중강 아침 최저 12도, 강계는 1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새벽까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16도, 사리원도 16도, 개성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 지역만 새벽 한때 비 내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장전이 27도, 원산은 28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남북도, 청진, 운기, 선봉 지역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리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함흥의 낮 기온이 29도로 가장 높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16도로 시작되고요. 송진 김책은 12도, 청진은 1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산과 삼지연은 구름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풍산 김영권의 아침 최저는 8도, 삼지연은 7도, 해산은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15도, 풍산 김영권이 19도, 해산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먼 바다 쪽이 오전 한때 구름 많고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재경입니다. 마크 에스포니 국방장관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의 진압을 위한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법당국을 지원하는데 주 방위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으로서뿐 아니라 전직 군인과 전직 국가방위대원으로서 현역 미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장 긴급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며 이에 자신은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시위대를 지배하지 않을 경우 전역에 군인들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내란법은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발동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워싱턴 교회 사건과 관련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을 통해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며 시위대가 평화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평화로웠다면 그들이 전날 밤 교회에 불을 질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배 장소를 방문한 나의 발걸음을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체가 폭력적인 폭동을 평화롭다고 잘못 보도하며 페루타는 폭동에 사용된 것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잡지 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독을 권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 시위대에 체류탄을 발사해 해산시켰다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평화로운 시위대에 체류탄을 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동정심이 없고 지켜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랑포드 공화당 상원의원도 체류탄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처사였으며 교회 인근에서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시점에 교회를 방문한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천안만 사건의 희생자 추모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일 트위터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홍콩 당국이 천안만 추모 집회를 금지했다며 만약 이 같은 조처에 중국의 개입이 의심된다면 이는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와 선택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을 중국인들과 똑같이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장관은 태난문 사건의 생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 면담에서 몇 명의 생존자들이 참여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추모 집회 금지 조처가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분적인 무급휴직을 시행하기 이전인 3월, 전면적인 무급휴직에 따른 위험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핵심 보급 관련 계약과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에 이르면서 미국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된 가운데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이와 관련 폭력을 부추기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트위터는 이 계정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그룹 안티파로 가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파 US라는 이름의 이 계정은 지난달 31일,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라며 주거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남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